오늘 연중 제22주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5년에 인류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시면서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이날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한 우리 잘못을 뉘우치면서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생물 가운데 이 독사의 독 같은 것은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고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뱀이 자기 독으로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그 뱀을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뱀의 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독사를 시도한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라고 하시죠.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전부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재생산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악의 재생산을 막아내고 줄여보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교황님이 발표한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입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생태신학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후위기나 이 생태신학 등의 단어를 이야기하면 오로지 인간을 제외한 자연, 자연 보호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도 자연스럽게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이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그걸 잊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리고 인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자라고 하십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인간 외의 자연들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를 하면 그들에게는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회칙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의 체험과 과학연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훼손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질오염은 특히 생수를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면 상승은 주로 해안 주변에 사는 달리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환경 파괴의 결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태신학은 자연스럽게 사회 정의의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이 사회 정의의 문제는 이전에는 인간 사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이 사회 정의의 영역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후 전통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사회 정의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은 본격적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단순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취급하면서 더욱더 정의와 자연은 다른 문제라고 여기게 되었죠. 이 속에는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현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에 대한 태도가 가지고 온 환경 파괴 앞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반성하고 있죠. 찬미바드소서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피조물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이 그 고유한 가치가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긴 한 듯이 인간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인간의 고유함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찬미바드소서 90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여겨서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인간 고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가 기르는 애완동물이 가난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 생명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다른 생명의 존중 가운데에서만 그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에 대한 존중 없이 인간 생명에 대한 우선적인 존중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이 다 죽고 인간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생관계에 기반을 둔 인간 생명의 우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측에서 인간 생명의 존중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인간 생명들 사이의 동등함입니다. 자연이란 단지 식물과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도 나에게는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생명들 간의 관계도 생태주의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90항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자신을 마치 더 많은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여전히 묵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은 구분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가치는 다른 종의 생명에 대한 존중 안에서만 그 유효성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이 이제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근본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겨낸다라는 표현은 단지 그 위기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는 그 위기에 대해서 이미 세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살 곳만 챙기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독서했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 흐를 때는 누구나 여유를 보여주기가 쉽죠. 그 사람의 사람다움은 그래서 사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를 때 내 것을 나누기는 쉽지만 배가 고플 때 내가 가진 음식을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죠.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와 연대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연대성은 단지 인간 종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지구의 모든 자연에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규정과 법규라는 하느님과의 계약은 인간과 하느님만의 계약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느님의 계약을 보면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과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이 차지하게 되는 궁극적인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 이스라엘, 천상 예루살렘이 되죠. 이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차지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차지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또 내 자신을 버림으로써, 나를 먼저 양보함으로써 가지게 됩니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 기후의 위기라는 시기를 모든 피조물과의 연대성 속에서 또 잘 적응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